오늘 여호사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보면은 완전히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자만심으로 그리고 또한 자기 이스라엘 진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재능으로 자기들이 전쟁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여리고에서도 이겼으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소순이 한 2-3천만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던 결과 그들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됐던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만심과 교만함이 그런 패배를 불러일으켰고 그들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들은 결국 패배 가운데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간이라는 죄를 드러내 주셨고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그의 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간의 죄를 근절시키고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의 방법, 이미 실패하고 영적인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이끄실까요? 가나안 복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영적인 실패를 처음 자초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먼저 근절시키고 제거시키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함으로써 다시 그들이 실패의 늪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수아 1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여리고 전투할 때도 여리고 성으로 이제 진격할 때도 그 전에 하나님이 모든 지시사항, 말씀, 명령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자기 방침대로 방법대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 지시한 명령대로 그는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전쟁에 이긴 방법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어떤 방법,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냥 follow, obey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실패한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실패한 백성들이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거기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죠. 자백하고 근절이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아간의 죄를 몰랐던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러한 과정, 그러한 프로세스 단계를 거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자신이 주도하시고 자신이 이끄시겠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왜 이런 말씀하실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교만함, 자만심 때문에 그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대패를 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망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간의 범죄까지 거기 있었고 그들의 교만심까지 있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아마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첫 번째 이런 패배를 맛보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놀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며 슬프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단락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또 언제 주셨습니까? 1장 9절에서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Do not dismay, do not fear, for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I will be with you. 뭐 그런 식으로 쓰여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어떤 불안감, 낙심, 좌절, 실패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엄습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망감이 사람들이 엄습하게 되면은 그 절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 어떤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절망감 좌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먼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기보다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1장도 그랬어요. 1장도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존귀케 하고 그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순종이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지도자에게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거기 에베소서에도 목사와 교사를 세운 일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equipping the saint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목사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어떤 성경에서 equipping이라고 구비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prepare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자기 자신들이 구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시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무시하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목사와 교사를 그런 영적인 교사를 둔 이유는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격려하시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가 구비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를 수 있고 팔로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이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있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을 거야. 심지어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분명한 그런 어떤 부담감, 좌절하는 절망감, 낙심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첫 번째 실패해서 지금까지 실패라는 것을 맛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는 굉장히 놀랐었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끄시는 방법이 격려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있으십니까? 절망하실 때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디모데후서에도 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코렉션을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구원받는 지혜가 지혜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이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처럼 2, 3천 소수다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뭐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소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만심해서 소수의 병력 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3천명의 병력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전투를 생각하지 말고 소수의 병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가라는 말은 또 한 가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얕잡아보지 말라.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들이 적다고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거, underestimate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병력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 성에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된 거예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미 승리를 해주셨죠.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주었노니, I have given it to you, given it to your hands. 내가 주었다, I deliver it into your hand.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죠. 주었다, 넘겨줬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물론 사람도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했었죠. 정탐꾼이 여리고 전투에 가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내가 너의 그들을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보통 우리 인간 같으면은 그 땅을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야. 내가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오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받았지만 영생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그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래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루어 놓으셨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전쟁놀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 무슨 전쟁 놀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치고 싸우고 뭐 거기서 뭐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뭐 아 그렇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이,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상징한다. 천국을 심볼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the land of Canaan symbolize the heaven. Heaven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ruling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sovereign God.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고 그분의 뜻이 거기서는 행사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실 거죠? 천국 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실 거예요? 아 여기 천국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저 제가 여기서 좀 제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좀 일단 좀 시간을 주세요. 저도 여기 좋은 곳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세상에서 못한 것도 많은데 그러시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 못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엄밀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 하면 이 천국이 already come, 그래서 뭐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지금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상징한다는 말은 이 백성들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성읍과 아이 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약속해 주십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격려시킵니다. 다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부터는 이런 약속 승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인 것처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보장할 테니까 일섭선 따라와라. 네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라. 그래서 구체적인 그 아이성 전투에서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그 전략을 가르치냐면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을 가족은 스스로 가져. 지난번에는 가지만 안 됐어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것들은 드렸어요. 은금 이런 건 드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질 수 없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간이 그 보화를 딱 보고 자기가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멸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탈취한 물건과 지난번에 탈취한 물건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여리고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서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냐. 복병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매복 뭡니까? 영어로 보면은 매복이 뭐죠? 앰부시죠. 앰부시. 복병술. 복병술이 영어로 뭐죠? 앰부시 택틱. 앰부시 스트래티지. 복병 전술. 맞죠? 우리 영어권 친구들. 앰부시 택틱. 앰부시 스트래티지. 이런 거가 복병 전술이죠. 복병 전술. 그러니까 앞에서 막 하다가 뒤에서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군대는 앞에서 딱 포진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뒤에서 앰부시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세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뱅글뱅글뱅글 돌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행동하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쪽에 여리고 전투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행위로 되어졌고 여기서는 순종을 더 많이 요구한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는 것도 순종이었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행거 믿음으로 도는 것이었고 여호와를 통해서 믿음으로 도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앰부시 택틱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복병수를 하게 된 것도 믿음으로 그들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순종하는 어떤 모양새가 좀 다른 약간 다른 디퍼런한 방법으로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지만 동일한 것은 여리고 전투에서나 아이성의 전투에서나 다 똑같이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성과 왕과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승리는 보장이 되고 이 성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매복하라고 여기서 보면 이제 매복하고 유인하고 점령하라. 그 다음에는 불을 질러라. 이런 단계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매복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하죠.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거짓 도망을 치다가 사람들을 유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죽여가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거짓으로 도망한다는 거죠. 우리의 유인을 받아. 매복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도망하는 것처럼 해서 유인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도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매복한 곳에서 뒤편에서 매복한 사람들이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성읍을 취하거든 불살리라. 그리고 도망치던 군대들은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전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작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팍 하고 앞뒤에서 그냥 몰아가는 거야. 앞에서는 쫙 가다가 저 뒤편에서는 또 복병이 숨어있다가 쫙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모으는 거죠. 샌드위치 작전. 샌드위치 스트래티지. 아니면 샌드위치 택틱. 아닌가요?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이게 지금 누가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전술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실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혜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11절도 보면 북쪽에서 사람들이 군사가 치고 뭐라고 하냐면 또 이 복병을 위해서 5천명을 택했다고 합니다. 12절에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복병을 세웠다는 거예요. 복병들을 세웠다는 거죠. 매복시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그 밤에 골짜기로 갔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이성이 굉장히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천연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성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복병술이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MVC 택틱이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랐던 걸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이렇게 양쪽으로 매복하는 군대와 또 정면에서 앞에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과 함께 일찍이 나갔다고 하는데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복병술을 하거나 뭐 할 때도 보면은 상대방 쪽이 그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15절은 광야길로 도망하다가 16절은 아이성을 멀리 떠나고 유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아이와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다 없다고 합니다. 다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유인을 받은 유인하니까. 그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너의 단창을 들으라.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기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가 한 구절을 빼놨지만은 4절에서도 매복하고 유인하라 점령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점령하라 해놓고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도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요. 매복하고 유인하고 점령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프린스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전쟁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병술로 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이기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라는 거. 이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켜라.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넘겨줄 것을 들으라. 성읍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데서 이 단창을 드는 게 뭘까요? 그런데 단창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지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단 것을 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격한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일부러 유인하기 위해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다가 뒤쪽에서 불을 지르고 복병이 나와서 거기서 불 지르고 하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켜서 이 아이 사람들한테 덤비고 뒤쪽에서 복병술이 불을 태우고 있다가 복병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병술의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오도갈 수 없고 협공을 받으니까 꼼짝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꼼짝 못하게 될 정도로 협공을 할 때 공격할 때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단창을 들으라. 그러면 단창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해주겠다. 들으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단층을 높이 아이를 향해서 가리켜라. 이 성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세도요. 자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자기 손을 들었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자기가 들고 어떻게 됩니까? 들고 그가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보면 이제 좀 그 모세 지팡이 들고 나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아말렉이랑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손을 드는 게 뭐가 우리는 그 대단한 이슈라고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리려고 하니까 그 아론과 훌이 어떻게 됐어요?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 모세를 거기서 앉게 합니다. 양쪽의 손을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말이 있어요. 잡아주기 전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한테 지고 손을 들면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 그의 단창을 들으라고 했는데 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것,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창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기까지, 이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가축과 노력한 것들을 여호수아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다. 승리했던 거죠. 이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방법, 법병술, 사람의 생각에는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죠. 개입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초반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한 복병수렛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단창을 들어야 할 시점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서 하면서 계속 순종하니까 좀 마음속에서 지겨운 마음이 좀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순종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대로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순종의 의미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순종을 게을리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맛보아야 될 그런 어떤 결과는, 우리가 맛보게 될 결과는 실패입니다. 영적인 실패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사실 구원과 같이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주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선물이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만드신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프로덕트예요. We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그랬는데 이 만드신 말은 제품이란 말이에요. 프로덕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프로덕트라는 말이에요.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for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로서의 역할, 롤과 책임, responsibility, duty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이 뜻대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다운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실패에서 회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의 삶으로 단계로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우리들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